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 감사하네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19번째 시간으로 보는데요. 6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쪽에서는 이 종들이 어떻게 주인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누었는데요.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앞쪽에서 계속해서 종들에게 이제 말씀했다면 이 9절부터는 주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꾼에게 하셨던 말씀은 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주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므로 동일한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노사 관계의 원칙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들의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들은 전세를 남용하지 또 말아야 합니다. 또 협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과 주인이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이니까요.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여기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가진 주인이었죠.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했어요. 당시에 법에 따르면 그는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신뢰한 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쓰게 되죠.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위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고 이 빌레몬서 1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본고와 노동자가 신자들이라면 그들은 서로 형제입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기독교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미국에서 아주 잘 아는 어주 그 중국인을 이 매기 목사님이 아시나 봐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미국의 기독교를 보니 부족한 것이 없었다. 거기에 있는 문제는 신앙이 한 번도 연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매기 목사님과 그 중국인 성도들 가운데 대화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너무도 채색된 유리창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성소에서 나와 세상으로 내려갈 수 없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으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다루는 것이 군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원수,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피차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생활의 동기를 가져야만 그것이 진짜 성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대 사회의 복지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군사의 원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싸워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오늘날 흔히 오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고 있고요. 그 싸움은 영적인 계통을 따라 수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에 있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천년주의자나 세대주의자, 이와 같은 견해를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기 목사님이 때로는 이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이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시던데요. 조금 요즘에 해석하는 그런 부분과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이것이 매기 성경 강해이니까 그 매기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교훈에 중심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좇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한 삶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다루게 되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사람들과 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교훈을 얻으면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요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면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마귀가 딱딱 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여보시오. 당신이 왜 내 마음을 놓고 하는 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게서 멀리 떠나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말씀하시면 그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물러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여기 다시 자신의 해석을 좀 그러니까 임백기 목사님이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님과 그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힘을 얻으시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영적인 사악함, 곧 사단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가 에베소서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대처하고 주님 안에서 명령하고 외쳐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책략과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혈과 육이 아닌 원수와 싸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군사들에 대한 싸움이니.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정말 좋은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군사의 보호를 보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원수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방어를 위하여 원수들을 식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자들에게 공격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그 표현이 뭐냐면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성경은 신자들을 순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인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하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운동선수로서 우리는 영적인 다름질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싸우는 자로 묘사할 때 정말 우리가 굳은 서약을 하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매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흰을 신고. 여기서 좀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서 좀 해석을 해보죠. 그런즉 서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는 네 번째 권면인데요. 이 구절은 마치 지휘관처럼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서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의 옷차림은 허리띠로 군복의 각 부분을 제다리에 이렇게 뭐랄까 고정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지에 허리띠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허리띠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들이 말해요. 범인을 체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띠를 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발을 벗긴다고요. 그런 도망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강하게 하려면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은 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신을 벗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뛰기도 뭐하고요. 그래서 신을 쓰고 이렇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한 그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16절로 18절을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신자들의 무장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수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장을 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무장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기 있잖아요. 욥에서는 사단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러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욥기서 1장 10절에 사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공급해주는 무장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심을 잘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까 욥이 그런 것 아니느냐고 이렇게 되물면서 사실 욥이 어렵게 되긴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패는 모든 무기를 막아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정말 대문짝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거운 장비입니다. 병사는 그 방패 뒤에 있으면 아주 잘 이렇게 보호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십니다. 또 문이 되시고요.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안전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또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그랬는데 여기서 악한 자의 화전을 그러니까 그 불화살이잖아요. 그 얼마나 그 전쟁할 때 보면 얼마나 그냥 대단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죠. 그 그 다음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그랬는데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지성에도 호소를 하신다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변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근데 변론하는 거라고요. 변론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론하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또한 받으시고 계시고요. 그 투구 꼭대기에 있는 깃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지명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지명되었다고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투구를 구원과 관련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무장들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공격을 위한 무기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 19장 2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무기예요. 하나는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사항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분별하고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군사의 모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바울을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글자 그대로 그 순간에도 원수들의 그 뭐랄까요 아주 그 처참한 치욕과 같은 그 죽음을 체험하고 있었던 당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2절을 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거기에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기고는 아마도 그 바울이 크게 신뢰한 사람이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에베소 지역을 목회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목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도가 나옵니다. 그 맥하더 장군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바울의 고별사를 보게 됩니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죽지는 않습니다. 23절로 24절이에요. 6장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야, 이건 바울의 아주 아름다운 축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축도는 두 가지 의미로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면 평안, 사랑, 믿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축도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인사 방법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사랑은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그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후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또 뭐겠어요? 적극적인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요. 은혜는요. 본서신의 핵심적인 표현 아닙니까? 은혜라는 말을 본서신이 시작하면서부터 즉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부터 은혜라는 말이 시작되어서 특별히 2장 7절로 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본서신이 마치는 이 24절에서 은혜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를 접어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에 있는 잠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